예,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신약성경에 27권의 책이 있는데 로마서 같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이와 같은 교리의 책이에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엔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배우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예수님 진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말만 많이 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많이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서희자 자매님은 매주 통영에서 여기 사랑침례교회를 와요. 광양에서 우리 김인순 형제님은 광양에서 오세요. 왜 이렇게 멀리서까지 우리 사랑침례교회로 오느냐? 저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건 뭐냐?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싶다. 그렇죠? 성경대로 살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예, 성경대로 말씀도 듣고 성경대로 살고 싶은 그와 같은 그 욕망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가 말로만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안 되고 정말 행동에서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세대주의가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침례교회에 와야 됩니다. 사랑침례교회 실시간 예배를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랑침례교회 실시간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참 이상한 데를 읽었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또 제목이 성도들끼리 차별하며 신약교회 정신을 파괴하지 말라. 목사가 그렇게 적어놨잖아. 야, 이거 뭐 엄청난 이야기. 신약교회 정신을 파괴하지 말라. 신약교회 정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교회가 뭔가, 신약 교회가 뭔가,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성도들끼리 차별한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4월이 되면 아마 13년인가 이제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들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 요 근래 이런 것들 듣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직접 오지만 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 뭐 등등 뭐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하는 데다, 이 신약교회라고 하는 게 뭐 하는 데다, 오늘은 아주 그 근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교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와 성도가 정말로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 같은 음식을 잘해요. 음식 중에 어떤 분은 우동을 잘, 이거 잘 아는 걸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모르는 걸 하면 음식이 벌써 이상하고 남편이 아니라고, 고개 솔레솔레 아니라고, 저도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예. 잘하는 거 하면 너무 잘했다, 그럼 맛있다, 그렇게 먹는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 말 그대로 목사와 성도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목사와 성도가 교회를 모여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모르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 처치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77회, 그 다음에 교회들, 처치스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37회에서 성경 전체에 총 114회가 나와요.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114회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구약엔 왜 안 나올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왜 안 나와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없으니까.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보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Will. 여러분 중학교 가면 배우잖아. Will, shall을 배우잖아. Will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죠. 앞으로 할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서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내 교회가 이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있다? 앞으로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I will build my church. 이게 뭐예요? 앞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까지도 없는 교회가 있다. 그게 예수님의 내 교회예요. 그게 언제 세워지냐? 언제 세워져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계시록 3장 14절까지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뭐냐?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교회.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 제가 늘 설명하듯이 여기 지금 200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야구하러 갑시다. 요 안에서 9명만 뽑으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특별한 뭐 야구를 하기 위해서 9명만 뽑으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자,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우리가 교회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 있는데 70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요 사람을 요거를 특별한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딱 떼어놨단 말이에요. 요게 교회란 말이에요. 요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 교회가 있고 내 교회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그냥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I will build my church.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교회는 예수님의 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 침례 교회는 예수님의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예, 신약성경에 단 한 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옵니다. 110, 제가 뭐라 했어요? 4회 가운데 한 번, 단 한 번만 광야에 있던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던 교회는 뭐예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여기 가서 보니까 에클레시아니까 그것도 왜 그래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낸 특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그런 모임이니까 그리스어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되니까 뭐로 번역이 돼요? 교회로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구절 하나를 사용해서 아담부터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4회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113회는 다 예수님의 내 교회를 이야기하고 여기 한 번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나온 이것도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교회로 번역했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세울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예수님의 내 교회 아니죠? 확실하세요? 그럼 아담부터 교회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교회 있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다윗이 교회에 속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브라함이 교회에 속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의미에서 광야에 있던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리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 오늘은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앞부분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뒷부분은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 여기는 New Test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약 시대는 4000년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를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우리가 before Christ 해서 그때를 구약 시대라고 얘기할 때 4000년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신약과 구약을 대비할 때 그 구약은 언제부터 구약을 얘기하는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받았어요. 이때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올드 테스터먼트. 이때 제사 제도가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면서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가 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저 율법을 모세가 받았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구약시대다. 구약시대 이해하셨죠? 구약시대예요. 자, 여기까지는 또 좀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러면 구약시대가 언제 마감이 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딱 피고는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신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큰 착각이에요. 그 다음 예,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저거 한번 이제 도표를 설명하겠는데, 저 빨간 줄 있잖아요. 저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여러분 저희가 한번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 33년 반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 이렇게 달리시잖아요. 그 달리셔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It is finished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약.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시대의 율법 밑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사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다시 그 그림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신약 시대를 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의 율법, 이게 제 말이라고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 이게 뭐예요? 여자의 씨로 태어나게 했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 아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하신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가,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약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속을 하시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프라이머리 목적이 있고 세컨더리 목적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이머리 1차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1차 목적이고, 그 다음 2차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속하는 게 그게 2차 목적이다. 거기 한 군데만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거. 할례자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조상들의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이게 프라이머리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세컨더리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셔서 구약시대를 어디서 마감해? 십자가에서 마감하시는 거예요. It is finished. 그러면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신약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고 나서 그러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구약시대 모세가 이렇게 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시대는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뭐냐.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가 돼서 심지어 종교가 정치를 누르고 모든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신정국가예요. 구약시대 신정국가. 왕들도 있었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왕은.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삶, 구약시대의 인간의 모든 삶은 누가 주장하냐, 누가 가장 중요해?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에서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중요하냐?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 건물이 있고 왕궁도 있고 그랬지만 구약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물은 뭐예요? 성막 아니면 성전이에요. 왕궁이 제일 중요한 건물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전 아니면 성막이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저 그림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일단은 떠돌아다니니까 메고 다닐 수 있는 뭘 줬어요? 성막을 줬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서남북을 다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어느 쪽에서 들어가냐, 꼭 하나님께 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방에 이렇게 막을 쳐놓고, 그래서 그 앞에 뜰이 있어요. 그 뜰 아래 앞에 뭐가 있어요? 노재단이 있어서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면 저기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것 같은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 연기가 아니고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저기가 뭐냐, 저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막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앞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 연기같이 모락모락 이 쉐카이나 글로리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저기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지성소. 일단 이해하셨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죠. 자, 지성소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면 다시 동서 남북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려놨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저 남쪽을 향해서 등잔대가 있고 저 북쪽을 향해서 뭐가 있어요? 빵을 진열하는 빵을 놓는 저 상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이 있고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여기 이 그룹이 두 개가 있고 그룹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여기 긍휼의 자리 위에 놓여 있는 긍휼의 자리.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자리가 저기 있는데 거기에 그룹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주변에 진을 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과 그다음에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나타나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이걸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저게 성막입니다. 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인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제 속죄 희생물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정하신 선민으로 민족적인 그와 같은 그 죄 이거 자체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죄일. 그래서 지금 히브리 말로는 욤키프로 아니면 욤키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날이 있어요. 바로 이 날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또 죄로 덮여진 성소와 성물들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거야. 이날 국가 전 국가의 모든 것이 그날 속죄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날 두 마리 염소를 취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스케이프 고트 속죄 염소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풀어놔서 그래서 죄가 이스라엘 진앙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이날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1년에 단 한 차례 휘장을 열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그냥 못 들어가요. 뭘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멀시싯 긍휼의 자리에다 저 피를 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기에 하나님이 원래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 멀시시시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갖다 피를 덮는 거예요. 피를 덮는 그 일을 통해서 속죄가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단 하루 금식을 해야 돼. 언제 금식하냐, 7월 10일에만 금식해. 이날 노동 무슨 일이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자기 자신을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굶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온 민족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할 때 대표로 대제사장이 저 휘장을 열고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피를 이 멀시시 앞에다 이렇게 뿌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왕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거냐,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또 제사장과 함께 이 일을 하는 제사장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물이 뭐예요? 성막 아니면 성전이에요. 자, 이 일을 매해 반복해서 하고 개인의 죄는 매일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시스템이 구약시대다. 매일 반복해서 하는 거, 매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런 희생물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죄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일시적으로는 덮을 수 있어도 이 염소나 황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희생물이 되세요? 영원토록 한 번만 딱 드려도 되는 희생물. 저런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건데 한 번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시면 더 이상 죄들 때문에 재물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양이나 염소는 안 갖고 왔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끌고 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주차장이고 뭐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끌고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영원토록 단 한 번, 딱 한 번 드리는 한 번. 그렇죠. 그 영원한 이 속죄 희생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옛날엔 누구만 들어갔어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매일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매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죠?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백성이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싶습니다. 누구를 통해야 돼요? 그래,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꼭 누가 껴야 되냐? 제사장이 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 중간에. 이게 제사장이 껴야만 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희생 예물을 드리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됐으니 이게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직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지금 신약시대에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는 뭐가 있냐?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성직자가 있고, 여기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직자,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성직자, 제사장이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린 거다. 이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할 때 저 그림 보세요. 뭐가 갈라져요? 저 위에서부터 저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무래도 부엌하게 찢어져서 갈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제사장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성직자 평신도 나누는 이런 거 없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특권층, 제사장, 성직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요. 모세가 하던 그런 광야교회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나 이런 게 있는 거지 없는 거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럼 특권층이 이제 다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났는데 또 누가 나타나? 이 특권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누가 죽여요? 이 특권층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다 이게 뭐예요? 특권층이잖아요. 여태까지. 예수님 오셔갖고 이걸 없애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그럼 누가 나타나요? 니골라당이 나타나죠.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니콜레이테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니코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레이 일반 성도 일반 성도들을 정복해서 또 타고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게 AD 90년경이니까 60년쯤 지나니까 교회 안에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또 성직자 계급 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디모데 전서 이런 데 가면 감독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감독은 다 지역교회 감독인데 지역교회 감독, 그게 비숍이에요. 영어 단어로는. 이거를 한 지역에 감독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의 주교로 바꿔버리는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이 다 비숍이에요. 그게 지금 천주교의 주교, 성공의 주교, 그 주교가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는 한 교회 담임하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시스템이 확장이 되면서 인천 지역 주교, 서울 지역 주교 이런 주교로 그 명칭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교회의 아버지들이 등장했어요. 그걸 우리가 교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게 참남하게 뭐 본인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버지.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탈피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을 하고 드디어 AD 313년에 저 위에 그림을 가서 보시면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디서 나오냐?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저 빨간 걸 쭉 타고 오면서 AD 313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런 무리가 있었는데 313년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측령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모든 잡신 이교도 신앙과 결합이 돼갖고 떨어져 나간 게 생겨. 떨어져 나갔어, 이쪽으로. 이 떨어져 나간 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이게 천주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마리아를 숭배하고 유물을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연옥사상을 숭배하고 교황을 숭배하고 아버지들 신부가 뭐예요? 영어로 father잖아요. 아버지 종교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버지 종교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천주교 신부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프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프리스트.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 모세와 아론이 만들어놓은 그 제사장. 우리가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아버지 교회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AD 354년부터 430년. 그래서 천주교회 제도, 교황제도, 연옥제도, 마리아제도, 그렇죠? 유물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정형화해갖고 카톨릭교회가 지금의 카톨릭교회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저 장본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옥 간 사람입니다. 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생기냐? 중세 암흑시대가 생겨요. 중세 암흑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시대는 지금 신약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구약교회 모습. 구약교회 모습이 특징이 뭐예요? 예, 평신도와 성지자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겠어요. 여러분 일단 저렇게 저런 모습을 하고 나오면은 아 저건 구약교회구나.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한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쓰고 저렇게 하고 다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옷 입고 다녔겠어요? 평범한 옷 입고 다녔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본인이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 예수님이 본인이 형제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게 그게 신약교회인데 나는 계급이 다르다고 저렇게 옷 입고 등장한 사람이 나타나면 아 저건 구약교회 하는 거구나. 이런 교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가서 보면 이건 어때요? 뭐예요? 이거는 승려들이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구약교회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벌써 예수님 뭐라 그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구약하는 거예요, 구약. 이 신약 시대에는 저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딱 어디 가서 봤는데, 뭐가 길게 또 빨간 게 뭐 해서 쭉 길게 이렇게 나오거나, 까만 게 해서 길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고 나오거나, 로마 카톨릭 신부처럼 목사가 로만 칼라라고 이렇게 나오거나, 이건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철이 덜 들은 거예요. 이거는 신약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해 못한 거예요. 교회를 이해 못한 거다. 그 저런 게 나오면 종교행위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니골라당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까맣게 가운 입고 뭐 나와서 그러면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 본 것처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위에 빨간 줄 좁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길, 가톨릭 교회 그 길을 따라갔지만 저 좁은 길을 쭉 따라서 간 사람들은 저런 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 숭배, 교황 숭배, 성인 성, 뭐 성자 숭배, 그렇죠. 유골 숭배, 이런 거 한 사람 아무 없어요. 저런 거 한 사람 없어요. 저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유교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신학교회 그걸 따라간 사람이 이렇게 쭉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저 안에 있는데 자기 양심으로 봐도 저거 저렇게 쓰고 다니고 저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해서 컴백을 시도한 거예요. 컴백. 어디로? 예, 기독교로 컴백을 시도했는데 저 칼라가 두 개가 다르잖아요. 저 위에는 빨갛게 선명하게 이 피로 딱 돼 있는데 이 피가 조금 진한, 이게 조금 빨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 게. 왜 이게 선명하지 않잖아요. 이게 좀 죽은 피 같잖아요. 왜 그래요? 나오긴 나왔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외에는 거의 다 천주교의 의무를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천주교의 의무를.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성직자, 평신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성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당. 성당이 뭐 옛날에 성전을 천주교에서 성당. 이걸 지금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예배당이지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성전이 되면 목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요? 강단이 아니라 제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예수님이 없애려고 했던 구약교회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해서 이 모든 건 예표로 끝나는 거고 실체가 와서 다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 저런 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어떤 거냐?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에 저 빨간 거 저 좁은 길이지만 쭉 타고 온 저거 우리가 침례 교단이나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성경대로 한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불러준 별칭이 침례 베프티스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컴백을 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천주교에 대항하고 일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프로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안 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천주교에 안 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천주교에 속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원칙적으로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어서 뭐 사람이 명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쭉 이어나오면서 성경에 있는 신학교의 원리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부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서는 뭐가 됐어요? 베프티스트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경대로 있는 바이블 빌리버가 된 게 저 빨간 줄로 가는 사람들이다. 바이블 빌리버의 저 위에 있는 거는, 저 밑에 있는 건 뭐예요? 기독교다운 탈을 썼지만 기독교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죽은 빛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여기서 나와서 컴백을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천주교의 거의 모든 유물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유아 세례도 하고 이런 거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의 뿌리는 뭐예요? 천주교잖아요. 500년이 지나니까 뭐가 나타나요? 뿌리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WCC 해야 된다고. 종교가 다 하나라고 그러고, 천주교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마르틴 루터가 세운 루터교는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믿는 바가. 이렇게 같이 공헌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세상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왜 그래요? 카톨릭에서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맨 끝에 카톨릭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카톨릭 교회 속해본 적도 없고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적도 없고, 어디에서?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 그지? 이 베프티스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프티스트의 무리를. 맞습니까? 베프티스트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성경에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있어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는 있어요? 베프티스트는 있잖아요. 베프티스트, 존 더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그 성경에 이 기조를 따라서 쭉 이어오는 것이 이게 이 신학교의 우리 침례교회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교회는 특징이 뭐라고? 성직자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평신도가 있고. 그 뭐예요? 계급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위를 따라간 여 사람들은 계급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다 계급의 차별이. 이게 들어가서 미국의 침례교가 돼서,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계급의 차이가 없는 국가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침례 베프티스트들이. 맞습니까? 예. 이러한 그 독립국가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현한 거예요. 누가? 베프티스트가. 프로테스탄트가 만든 게 아니라 베프티스트가 만든 거예요. 이 국가가 미국이다. 개인의 자유. 왜?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교회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학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특권층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특권층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뭐 성직자 특권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교회가 신약교회인지 신약교회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시금석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배당에 두 사람을 보내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두 사람. 하나는 허름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는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을 사랑침례교회 오늘 예배당에 보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라. 여기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너희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의 부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여기 제일 앞에 자리로 인도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 뒤에 앉든지 뭐 저 어디 중예배실에 가서 보이자한테 가서 예배드린지 교육실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가라. 예. 이렇게 하면 4절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면은 그거는 신학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차별이 생기면 신학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 한번 봐라. 세상에 잘났다고 하고 뭐 가졌다고 하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만 예수님 믿지. 예수님은 누구만 믿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믿는 거, 영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내게 아닙니다 하고 그런 사람만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가난한 자 부자다 이야기를 하고 여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부자들은, 이 부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운데 또 돈 많다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다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니, 너희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경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누가 그러느냐? 뭐 가진 게 많다고 그러고 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걸 요약하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왕가의 법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면 왕에게 많은 가족이 태어나. 저와 여러분이 왕가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거기에 법을 줬단 말이에요. 법. 그 왕가에 속한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뭐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아 당연하지, 그럼 교회가 가난한 자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 가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교회에 첫 번째, 무엇이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 같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자냐?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나는 10년 다녔다, 우리 교회 나는 6년 다녔다, 여기 새로운 사람이 이제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10년 다녀서 여기건 당신은 저기 가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진짜 부자 가난한 사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우리 교회 신학교회를 하려고 하면 신학교에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그 정신이 꼭 진짜 부자 진짜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5년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 5개월 다녔어요, 어떤 사람 5일뿐이 안 됐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새로 방문하는 방문자를 멸시하거나 차별대우하거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고 새로운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건 뭐예요? 구약교회를 하는 거지 이거 신학교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 작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끼지 못하도록, 대화하지 못하도록, 대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거. 이 외모를 판단하면 왕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이 목사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건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의 특징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직접. 그 사실이면 제가 고쳐놓을 테니까.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재능이 많은 사람도 부자에 속하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나서서 뭐를 하면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오, 저 사람 이거 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 정진철 형제나 여기 나와있는 자매님들처럼 악기나 뭐 노래 이런 걸 가지고 음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방송장비 잘 다루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미디어 선교하려면 그럼 각종 영상자료 뭐 포토샵, 인디자인 뭐 등등, 일러스트레이터 뭐 그림하고 뭐 다 이런 거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려면 그냥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이러려면 신학원도 다녀야 되고 음악학교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방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배울 수도 있고 미디어를 전공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없는 사람들 멸시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왕가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이 되는 거다. 여러분, 니골라당 되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이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니골라당은 예수님 뭐라고?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러니까 전공자, 비전공자 이런 거 나누면 돼요? 나는 이거 전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일 못해. 이거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밖에 나가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아 여러분 사회 나가서 저 공학으로 해서 뭐 기계 뭐 설계하는데 아 이거는 전공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일은 그런 거 아니다. 교회 안으로 일단 들어오면 전공자 비전공자 이런 거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많이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세로 가르치고 섬기는 자세로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해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약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제가 누구 이름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장민경 자매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2년 이제 되셨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독일 가서 다 유학을 하고 지금 바로 그 음악단의 음악단장이잖아요. 이 음악 단장이 여기 와서 이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지금 바이올린 비올라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약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을게. 난 뭐 전공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했으니까 비전공자하고는 안 해. 이거는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은 이 교회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가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닌 사람도 있고 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다녔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원 다닌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것이 사람의 인격에 함양에 도움이 되고 사람이 변화가 생기고 그걸로 말하면 가정에 화평이 넘치게 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달라지면 그때는 something이 되는 거지만 신학원 자체 다닌 거 그거는 nothing이다. 대답이 없으시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예요. 이게 신약교회. 박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아시겠죠? 변호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예. 밖에 나가서 내 전공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요, 자매요. 같이 밥 먹고, 목사상 따로 차리고, 예, 성도들은 평신도니까 따로 가서 먹어라.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 교회를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직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예. 이 신학교회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회. 그런 교회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신학교회가 무언가, 그걸 잘 이해해야 이 신학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직자, 평신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전공자, 비전공자 구분이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도 우리의 형이라니까, 내 형이에요, 형. 형하고 부르는 걸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어로 my brother, he's my brother, 내 형이에요. 그렇게 불러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그래야 이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존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존 전략. 목사가 오죽하면 이걸 이야기하겠냐. 이 사랑 침례교회에서 오래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오래 살아남으시려면 그 차별하려고 하는 이거를 그걸 없애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렵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부자예요. 나 성경 50번 통독했다. 제 우리 집사람 앞에서 그 얘기하면 혼납니다. 예. 아니 50번 읽어서 뭐가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새로 믿어서 성경을 못 읽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맞죠?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자란 말이에요. 남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 타고 누르고 막 윽박 지르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학교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네. 이 아이들도 그냥 막 윽박질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안 되는 게 신약교회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자유로운 사회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억누른 자들이 공산주의자고, 이걸 억누른 자들이 사회주의자고, 낙태 동성애 이런 거 찬성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어요. 자, 신약시대, 정확하게 신약시대, 아니면 구약시대는 정확하게 언제 끝나요? 언제 끝? 예수님? 십자가 사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때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신약시대를 여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신약시대 자체는 못 사셔서 신약시대를 여셨어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없으면 신약시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여셨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로 나뉘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직자 평신도 구분하는 이런 체제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 다시 말해 성직자 평신도의 차별이 없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내 교회예요. 가진 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자 새로운 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예절 없이 굴면 그것도 제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의.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의가 있어야 되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상하게 굴면 제가 안 두잖아요. 그냥 이게 가서 고쳐주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죠? 다 평등한 거다. 형제 자매라는 거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카르텔 형성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신학원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 차별 안 되는 거예요. 음악했다, 영상했다, 방송, 미디어, 전공했다, 비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전공한 사람도 비전공한 사람과 같이 서서 노래할 수 있고, 같이 서서 악기할 수 있고, 같이 방송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신학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왕가의 법이 뭐예요? 너 자신을,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물질을 나눠주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차별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신약교의 가장 큰 특징이요. 예수님의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원리를 지키는 사람이 신약시대에 바이블 빌리버, 바이블 빌리버도 바이블 빌리빙 베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래, 이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신학교의 사랑 침례교회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평민들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모든 게 봉건사회 거치면서 귀족이 형성이 됐잖아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 침례교회들의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평민들이 정치하는 평민들의 정치사회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이런 사회가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가 미국이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 정신,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거, 이걸 가져야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야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가질 수 있어요. 양심의 자유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좋은 개인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사회가 생기고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이런 교회, 예수님의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의 정신을 가진 이러한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런 국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